철학고전 강의 제18강을 해설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철학고전 강의 18강에서 형상의 분리와 내재가 18강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우리 각각 그 개체들, 개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특수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개별 존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 용어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복잡한데 그냥 각각의 것들, 그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이 챕터의 주제라고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본질 존재예요. 형상이 본질적인 것. 사물들의 실체이려면 사물들과 분리되지 않고 사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형상 내재론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죠. 플라톤의 경우에는 형상 실제론. 제가 그 202페이지에 써놓기로는 형상하고 괄호하고 외부하고 실제론이랬죠. 형상 실제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을 다 가리키는데 좁게 말할 때는 플라톤을 가리키고 형상 내재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키죠. 용어를 가리키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하고 관계가 되니까 미리 조금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왜 철학자들은 이해하기 쉬운 거 말하지 않고 어렵게만 말하느냐?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자꾸 그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 범위가 넓은 얘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에도 그런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강유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유원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뭐 쌍둥이도 없고 쌍둥이가 있다 해도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꼭 닮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유원이라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일무이한 존재로 살고 죽어서도 강유원 같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유일무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각각의 그 유일무이한 그 존재들 참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러면 이 강유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을 하는다. 자, 설명이란 말도 이것도 학문적인 설명적으로 설명 원리 뭐 인식 원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강유원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를 한다 하면 그냥 강유원은 강유원이다라고 묘사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일단 강유원은 무엇이다라는 명제 형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녹음을 듣는 분들도 듣는 분 이름을 앞에다 놓고 과연 김삼돌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김삼돌은 김삼돌이다. 강유원은 강유원이다. 이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강유원은 강유원. 동어반복이니까 동어반복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책은 책이다. 뭐 책은 책이다는 아닐 수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의 개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닐 수 있어. 책은 책이다는 아닐 수 있어. 이게 참 뭐 말하기가 참 그런데 강유원을 설명을 해야 돼. 강유원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일단 뭘 들겠어요? 국가에 등록한 뭔가를 얘기하겠죠. 자, 생년월일을 앞에다 갖다 대놓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태어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제 생년월일 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붙어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날 태어난 사람 많아요. 같은 병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일자를 붙여서 남성이니까 일. 일은 이제 남성인데 그 남성이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자리 주민등록번호 뒤에 일곱 자리 그것으로 식별을 해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 유일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강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 숫자 몇 개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사람 또 저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설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래 제가 부모님을 비롯한 조상들로부터 쭉 이어서 내려온 타고난 뭔가가 있겠죠. 타고난 그런 속성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타고난 속성들을 이게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걸 선천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innate, I-N-N-A-T, 선천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그 물려받은 것도 제가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똑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결정돼 있다. biological determinism. 예. 그걸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학습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후천적이라고 말하는데 요새는 후천적이란 말을 안 씁니다. 배우신 분들은 선천적이라는 말도 사실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왠지 운명하고 엮여 있는 듯한 하늘 천자가 붙어 있으니까 운명하고 엮여 있는 듯해서 번역어를 INNATE 그걸 번역어를 타고난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되게 그냥 순 한국어로 타고난 선천적은 한자어잖아요. 그럼 선천전 쓰면 후천적 이렇게 대응어구로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후천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거기다 하늘 천자를 붙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요새는 학습된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과 그다음에 살면서 학습된 근데 학습이라는 건 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게 아니라 주입된 것이 아니니까 학습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learned 영어로 learned 배운인데 타고난 것과 배운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 두 가지는 강요원만이 타고난 생물학적 특징하고 그다음에 강요원만이 학습한 강요원만이 배운 강요원만이 강요원 스스로가 이제 습득한 그 두 가지가 겹쳐져서 딱 그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뭐라 할까요? 앤스로폴로지 즉 인간학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돼요. 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통된 것을 묶어내야 되잖아요. 사람의 저는 가령 누구한테 뭘 연구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수한 그 각각의 개인을 다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붙들고 앉아서 평생 그 사람을 연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 죽으면 그만이죠. 죽는다는 건 뭐예요? 변화하는 존재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특정한 사물 하나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은 그런 특정한 사물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눈앞에 놓여있는 제 눈앞에 놓여있는 책상 램프. 네, 공부할 때 쓰는 흔히 스탠드라고 불리는 이 책상 램프가 있어요. 책상 램프 하나. 내가 쓰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하고 이게 뭐 제가 쓰는 상품이 뭐 있는데 그 상품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뭐 쓰는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산품은 그 일반적인 그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겠어요?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학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강요원이라는 사람은 강요원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죠. 이거 그냥 그것 자체로 고유한 거예요. 딱 하나. I can height. 그 고유한 것, 유니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강요는 또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한다 해도 벌써 학습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죠.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학습한 것을 어떻게 그걸 다시 재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녹음 파일 듣는 분들, 이걸 듣는 분들이 모두 다 정말 그것 자체로 고유하고 특수하고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타고난 것과 배운 것, 이것 자체가 일회적인 거예요. 일회적 존재들이에요. 일회적 존재들이요.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강요원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한다. 그러면 이 강요원에 속하는 구성 부분들이 있겠죠.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쪼개지 않겠어요.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뭐, 인네이트한 거, 타고난 것이 뭐고, 뭘 배웠는가, 뭘 공부했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쭉 다 연구를 해서 강요원에 대해서 쫙 내놓으면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내재적 구성 성분과 구성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내재적 구성 성분과 구성 방식. 뭐 똑같은 걸 배웠어도 어떻게 다르게 뭐 이걸 응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한 설명 원리가 아니고 내재적으로 구성되는 그 강요원 안에 내재적으로 구성된 성분과 구성 방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철학에서 말할 때는 흔히 내재적 구성론이다. 내재적 규정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의 사물에 속하는 첫째 구성 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각의 사물에 속하는 첫째 구성 부분. 그런데 문제는 이 각각의 사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구를 해도 그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인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예로 든 테이블 램프. 이거는 이 테이블 램프 하나만 딱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뭐 OLED 램프인데 이 램프 하나만 딱 분석을 해보면 이 종류에 대해서는 쫙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강요원 하나 연구해가지고 뭘 알 수 있겠어요? 강요원만 알고 끝이에요. 그렇죠? 테이블 램프하고 차이점은 뭐냐? 테이블 램프는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이와 똑같은 놈들을 쭉 대량 생산했잖아요. 공산품으로. 이게 공산품으로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사람보다 값어치 있는. 제가 인간 경멸적인 말을 했는데 더 사람보다 값어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싸게 우리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대단한 발명을 하나 했다 했을 때 그 발명품이 대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쓰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산의 문제가 있죠. 대량 생산의 문제가.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이 개입돼야 되는데 기술은 학문이 있어야 기술이 가능한 거예요. 즉, 그것이 어떤 유, 어떤 게노스에 속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수로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요원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면 강요원에 속해 있는 내재적인 구성 성분과 구성 방식을 학문적으로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명의 인간, 또 한 명의 인간 이걸 다 묶어서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런 학문도 없이 사람들이 살다 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수가 되질 않잖아요. 강요원이 죽으면 강요원이 가지고 있으면 뭐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만은 뭐 강요원이 저지른 저 중에 10개, 100개 중에 한 개는 괜찮은 게 있었다 해보겠습니다. 그거라도 전수를 해야 문화가 이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전수가. 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계속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봐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뭘, 저 카레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카레를. 얕은 카레를 넣고 거기다가 돼지 목살을 뭐 굵은 걸 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세지를 하나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그런데 깜빡하고 자기가 그 만든 조리 구성 성분을 알았어. 근데 그 조리 방식을 자기가 안 써놨어요. 어찌하다 보니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어찌하다 보니 되었어라는 경우 있잖아요. 어찌하다 보니 되었어. 누가 이거 굉장히 맛있는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어찌하다 보니 되었어. 그럼 다음에 해줄 수 없어라는 뜻이죠. 그게 다음에 해줄 수 없어 그런 뜻이죠. 제가 학문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음에 해줄 수 없어 하는 음식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유일무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메이드, 뭐 수제로 만든, 손으로 만든, 직접 만든, 뭐 손뜨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손뜨개는 원리, 뜨개질하는 것도 원리는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면 그거는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요 아리스토텔레스 형인사학의 의미에서는 가변적인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뜨개질학이라는 건 없어요. 뜨개질학은. 손뜨개의 학문. 뭐 그런 건 없어요. 손뜨개의 기술은 있어도 손뜨개의 학문까지는 안 가요. 왜?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편집기로 만들면 직조하면은 보편적인 거 되잖아요. 전에 그 뭐죠? 뭐 유명 브랜드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소멸돼 버린 소니아 리키엘인가 하는 옷 있었어요. 소니아 리키엘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 상품이 미국의 어떤 아주머니가 가정주부가 이게 집에서 뭘 이렇게 자기가 뭘 편집을 했는지 손으로 했는지 이게 괜찮았대요.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그걸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소니아 리키엘 브랜드 탄생 비화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딱 그걸 넘어선 순간, 즉 대량 생산으로 들어간 순간 그 브랜드 가치는 소멸하죠. 그렇죠? 수작업을 저도 이제 가방에 손으로 만든 손으로 이게 이제 다잉을 해서 그 가죽을 염색해 가지고 한 수작업을 한 그런 가방 있거든요. 이 보기보단 비싸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5,6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에르메스를 왜 돈 1,000만 원씩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공산품인데 사실은 파리에 있는 공방에서 파리에서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손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똑같은 물건은 없다고 해요. 정말 똑같은 것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각각의 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학문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형이상학에서 자꾸 종과 유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려면 형상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돼요. 강유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탐구할 때 강유원의 형상은 딱 있겠죠. 강유원임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탐구해가지고는 그 다른 거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강유원임이라고 하는 네? 강유원을 강유원이게 하는 그것, 그것하고 뭐하고 연결되느냐.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그것과 연결을 시켜야지 그게 인간학으로 성립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유원을 강유원이게 하는 것은 틀림없이 강유원을 강유원이게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유원이 인간에 속한다 해서 인간을 백날 백천날 연구해봐야 강유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3페이지에 나오죠. 침대는 가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이다. 이게 히라버어법으로 말하면 침대에는 가구임이 속한다. 이래요. 그러면 그 203페이지에 있는 설명처럼 침대는 가구다 해서 강유원은 인간이다 하고 똑같은 원명이에요. 그러면 침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알 수 있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강유원은 인간이다 그럴 때 인간을 분석하면 강유원을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게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럼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설이죠. 장미는 이름일 뿐이에요. 뭐라고 하든 장미예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우리가 장미라고 불리는 something, 뭔가가 있는 거죠. 강유원한테 강유원이 인간이다. 그러면 그가 인간으로 불리든 짐승으로 불리든 강유원은 강유원이에요. 짐승이죠. 인간은 뭐 짐승인데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꼭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 짐승이라는 것을 꼭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것인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간 일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각각의 인간, 강유원이라는 인간, 뭐 김삼돌이라는 인간, 김삼순이라는 인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죠. 그런데 장미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아무리 요구를 해봐야 그 내 눈앞에 놓여있는 장미가 왜 아름다운가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 침대는 가구다. 침대는 가구 이미 속한다. 그럴 때 그 가구는 게노스, 즉 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침대야 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너 가구라고에 대해서 알지? 탁자, 소파, 침대 이런 것들 묶어서 가구라고 하는데 이 가구라고 하는 규정, 즉 호리스모스 안에는 이것도 속해 라고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학문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의 가구는 영원하지만 이 침대는 가구라고 하는 이 종류는 영원하겠지. 뭐 그건 영원한지 불변이겠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지구상에 인간은 영원하지 않겠지만 인간은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던 인간들을 묶어서 인간이라고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수로를 가지고 지칭을 하고 그 안에 속하는 강유원, 김삼돌, 김삼순은 죽잖아요. 가변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인간에 대해서 또는 이 강유원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둘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둘 다 알아야 된다. 20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개별자들과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 말은 보편적인 것이 없다면, 즉 이 눈앞에 놓여있는 침대, 여기 있는 강유원이 개별자고 그것을 규정하는 가구류, 인간 이런 것이 없다면 지성적인 것은 전혀 없고, 그렇죠? 학문적 인식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모든 것은 감각 가능할 것이지만, 감각 가능할 것이면 그냥 여기 있는 뭐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감각 가능하다 그 말은. 네. 지성적인 것은 전혀 없고 그 말이죠. 그게 학문적인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있고 우리가 알미라고 해봤자 감각적인 알미만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구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따로 떨어져 있는 형상이 아닐까? 또 그것이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만 학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특수자 안에 내재해 있음과 동시에 그 생성 소멸의 변화를 겪고 있는 특수자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즉 강유원이라는 인간을 제가 지금 그랬어요. 강유원이라는 인간을 설명하려면 강유원이라는 이 존재 안에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강유원이 소멸되어도 강유원이 죽어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즉 형이상학 여기 나온 존재론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면 강유언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유언은 강유언 이퀄 뭐뭐뭐뭐한 인간 이렇게 설명하는 거겠죠. 뭐뭐뭐뭐 이 뭐뭐뭐뭐는 강유언에만 속하는 그런 것이고 인간 즉 인간에게 공통적인 뭔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 내재론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제 형상 내재론이면 그 안에 들어있다가 그 각각의 형상이 각각의 개체 안에 들어있다가 개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형상 바깥에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억지로 만들면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건 다르게 보면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또는 변화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게 사실은 저 뒤에 가면 이제 운동론이 있잖아요. 운동론 또는 실체론 이것의 부분인데 거기 가기 전에 이제 보편적 존재론 즉 신학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18강 두 번째 시간에 한 얘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은 변화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변화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학문적인 탐구를 하려면 그 변화하는 것들 안에 있는 또는 그 변화하는 것들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또는 바깥에 있는 불변의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냥 제가 아까 예를 든 맛있는 카레가 있는데 그 카레가 한 번 먹고 그만일 거면은 괜찮아요. 근데 다음에 또 해 먹고 싶다. 그러면 아 어떻게 했더라 하고 적어두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에서 그랬잖아요. 인간은 본성상 알고 싶어한다. 뭐가 궁금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원리를 만들어내려는 게 인간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거듭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에는 제19강 보편적 존재론과 신학의 문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까탈시로운 분이라 19강 역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